12장에 성전 봉헌식을 하고 그리고 다시금 체제를 정비하고 성전 예배가 회복되도록 특단의 조치들을 취해나간 기록, 그 역사를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13장은 마지막 장인데 그 1절부터 3절까지는 12장의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3장 1절에 그날 했는데 이 날은 성전 봉헌식을 거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신앙을 새롭게 하고 결단하게 한 그날,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서 이제 다시금 거룩하신 하나님 그 말씀대로 민족 공동체를 새롭게 하는 날이다. 모압과 암몬 족속은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의 행지를 방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였기에 영원토록 그의 자손들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즉 이스라엘 공동체의 멤버가 되지 못한다 하였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그들과 혼인을 맺고 같이 이렇게 지내게 되면서 흐트러지게 되었다. 민족을 새롭게 하는 이날 모압과 암몬을 총회에서 제하는 그런 성결의 예식을 거행하였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4절을 보게 되면 이전에 이렇게 시작하는데 3절과 4절 사이에는 시차가 존재한다 하겠습니다. 주전 444년에 느헤미야가 3차로 예루살렘에 귀환을 하여서 이제 성벽 재건의 역사를 시작하고 443년에 이제 그 다 준비한 다음에 443년에 성벽 재건이 완성되고 봉헌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전에라고 하는 3절과의 그 차이는 그 사이에 앞에 앞장의 1장, 2장을 보게 되면 이제 바사의 왕에게 말미를 주어서 갔다 오게 해달라. 사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요청을 하였기에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은 아니고 좀 왕궁에 갔다 왔다 하는 시기가 있었는데 성벽을 완공하고 봉헌식까지 거행하고 전체적으로 통치가 안정된 다음에 다시 왕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바사의 왕궁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많은 역사 주석가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시기는 이제 에스라 학사도 하나님 품에 안긴 시기였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강력하게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였던 에스라, 그리고 행정적으로 또 강력한 리더십을 행하였던 느헤미야, 지도자가 사라진 다음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성경은 구체적으로 기록하지는 않습니다만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충분히 짐작할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이제 바사 왕궁에 오래 머물 처지가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며칠 후 우리말로는 한 사나흘 같지만 요 며칠의 그 날은 사실은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다 가리키는 그런 날 시기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날은 알 수 없습니다. 갔는데 소식을 들으니 다시 황급하게 예루살렘으로 복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온 민족이 예루살렘의 그 백성들이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렇게 성벽 재건하고 새로운 신앙으로 흐트러져 있던 그런 십일조도 정말 열심히 하고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살겠다고 언약하고 맹세하고 맹세했는데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좀 무언가 강력한 리더십 그리고 강력한 행정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느슨해지니까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게 되더라.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냐 하면 성전 내부에까지 산발랏 도비아는 우리가 느헤미야 계속 읽으면서 잊을 수 없는 이름들 아닙니까? 대적이 아니겠습니까? 느헤미야가 떠나간 사이에 이전부터 느헤미야 오기 전에 같이 내통하고 일했던 제사장 그룹에서도 역시 연을 닿아서 성전 안에 가장 중요한 방, 성전을 관리하는 그런 제사장이 도비아와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성전 안에 정말 중요한 방들, 가장 크고 중요한 방, 성물을 보관하는 큰 방을, 성물을 다 드러내고 그 큰 방을 도비야에게 개인 사무실로 개인 거처로 내주었다. 이 정도까지. 즉 성전 자체에 대적이 침투해서 또아리를 들고 은거하도록 그렇게까지 이제 엉망이 되어버렸다. 그곳에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결국은 이전에 해놓았던 개혁 조치들을 다 원위치로 돌려버리는 그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려는 그런 음모와 책략을 다 행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느헤미야는 돌아와서 분노하면서 이것들을 다 밖으로 내던지고 그렇게 원상조치했다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돌아와 보니 다시금 예배를 수행할 레위인들이 다 흩어져 버렸다. 무슨 일인가 알아보니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언약했던 바른 예물을 드리고 십일조를 드리고 하던 생활 다 무너져 버려서 민장들 즉 백성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책망하고 다시 원위치로 이전 조치를 다시 강력히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흩어졌던 살 수가 없으니까 각자의 처소로 돌아갔던 레위인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이 성전 예배가 다시 회복되게 하였다. 그리고 나서 이제 14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잘했으니까 내 공로 기억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아니고 이렇게 성전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이루어진 선한 개혁적인 조치들이 다시 원위치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지켜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는 안식일을 다시 정확히 지키도록 개혁조치를 취하고 23절 이후에 있어서는 이방인과의 통합 문제 계속되는 그런 문제들인데 그런 것 등 여러 가지 개혁 과제들을 다시금 처리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 31절의 하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역사서가 마무리됩니다. 에스더는 그 전시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의 역사는 이제 여기에서 마쳐지고 예수님 올 때까지는 공백기 또 그때는 성경이 아닌 일반 역사를 정리하는 부분은 중간기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라고 하여서 그 부분은 이제 다른 연구가 들어갑니다만 성경은 여기에서 역사 구약의 역사 기록 마쳐지고 그 다음 400년은 공백기 예수님 모실 시기가 준비되는 그런 시기다 하겠습니다. 바로 개혁은 완결되지 않고 진행하는 가운데에 그렇게 마무리되었다. 사단은 이토록 집요하다. 아무리 개혁을 하고 성결하게 해도 어느 사이에인가 그 중심부에 들어와서 다시금 그의 세력을 강화시켜 나간다. 그러므로 우리 개인의 심령의 그 개혁과 또 공동체의 개혁과 제도의 개혁은 항상 진행형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느헤미야의 그 불같은 분노를 보게 됩니다. 평소에는 침착하고 온유한 사람이 돼 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는 분연히 집기들을 다 부서 밖으로 내던지는 아주 크게 화를 내면서 성도는 늘 경건과 겸손과 온유로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겠으나 온유함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는 불의와 과감히 맞서는 용기와 결단 또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느헤미야는 그가 한 일, 그 공동체가 한 일 하나님께서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하였습니다. 또 히스기야도 그가 죽음을 통보받고 주님께 기도할 때 내가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통곡하였습니다. 사도행전 보게 되면 고넬료에게 천사가 이를 때에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도 그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난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헌신, 수고,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그것에 힘입어서 다시금 주님께 나아가 기도할 힘을 얻는 것인다. 사람의 개혁은 성결함은 어느 순간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기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개혁되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도 주님 앞에 날마다 날마다 회개하는 가운데 그렇게 새롭게 되어야 할 것이고,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을 다한 이 삶을 가지고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일 지속되게 또 다른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기도하는, 또 기도의 거룩한 은혜가 순환 선순환되는 역사 우리 삶 속에 교회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